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참 치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것이 영적인 교훈을 보면서 무엇이 치유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치유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뭐 병고침, 병을 치유받았다. 그리고 이런 치유 집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고 병이 낫고 정말 죽을 병인데 불치의 병이 나서 이런 치유함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뭐 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문제가 어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그런 심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치유, 힐링 이런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도 뭐 힐링 미니스트리, 뭐 치유 목회, 뭐 치유 선교, 뭐 치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런 치유의 집회 가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들을 동경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그 다음에 신약성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서신서에서 쭉 전체적인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치유나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치유를 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어떤 힐링, 병 고치는 이런 일을 하지만 그 병 고치는 그 자체의 중요도를 두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것과 이제 뭐 믿음과 상관해서 말하는 적은 몇 번 있어요. 몇 번에 걸치면 그 병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중요도를 둬서 그것만을 위해서 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병을 고쳤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의 제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치는 치유 그 자체의 중요도를 두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병이나 치유도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한 부분이었죠.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병 고치는 그 자체가 기적이 그 자체가 주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주 메시지의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면은 병 고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병 고치는 치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병 고치고 치유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시되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분명히 이사야에서 보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것이 사실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치유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치유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가르쳐서 치유다라고 보면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치유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참 치유는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참 치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이 고치는 것이 치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참 치유는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의 영혼이 용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 치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참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다음에 만약에 몸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 치유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의 죄삼을 받는 것이 참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 치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의 질병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체병이 낫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 불체병을 고치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런 불체병을 치유하는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치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몸이 낫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몸이 치유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먼저 치유에 앞서 어떻게 보면 참 치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지는 어떤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그에게 급선무가 되는, 우선시되는 것, 가장 시급한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의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의 문제고 그의 죄의 문제고 그의 죄의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your sin is forgiven, 너의 죄가 삶을 받았다라고 죄 문제를 먼저 언급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삶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임마누엘이니 그가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실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자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고 단순히 몸을 치유하는 이 정도 선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 그의 사역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도 무엇이 급선무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의 문제였었죠.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더 먼저 시급한 것은 보여지고 표면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 문제가 더 급선무고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귀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죄의 삶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의 삶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병자를 고치는 치유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 구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미러클, 기적,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 사람들을 들뜨고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이런 것에만 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표적을 보여라.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과 이사,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보여주는 거, 오직 자기가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 보여주는 현상, 표적 이런 것들만 붙들고 이런 것들만 보여달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적의 현역이 될 수가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의 현역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체험을 했다더라, 누가 어떤 기적을 보았다더라,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본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죄사함을 통한 참된 영생과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쫓고 보여지는 현상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처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여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시급히 다뤄져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급성, 우선시 되어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이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요즘 세대고 요즘 크리스찬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것에 시급함을 느끼지 못해요. 시급함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나의 보여지는 문제에 시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시급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시급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시급하고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급하다고 말씀할까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그의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중풍병이라는 그 당시에 그 중풍병이라는 건 불치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중풍병이라는 건 불치 아닙니까? 근데 중풍병자에게는 가장 급선무고 가장 시급한 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시급한 게 중풍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보는 시급한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급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영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시급한 거,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시급한 문제를 자꾸만 탄원하고 자꾸만 간구합니다. 물론 내가 보기에는 시급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시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게 제일 시급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꺼이 여러분들이 시급한 문제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접으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시급한 문제, 내가 생각하는 이 급선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접으시고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는 급선무예요.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해본 솜씨들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주장을 막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감동을 받게 하실 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안 됐다라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문제,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제일 급선무고,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환자에게 어떻게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면 요즘 환자들 같으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병 고치러 왔지 내 죄사함을 받으러 왔나?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베스트 기프트,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을 영생,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 최고의 선물을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떡을 막 5천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명을 먹였는데, 5천명 더 되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노인까지 계산한다면 수만 명을 먹였는데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떡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임금을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영적인 것에 우리의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시급하고 무엇에 급선무를 두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참된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져 있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된 치유다라는 여러분들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참된 치유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도말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용서할 때는요, 사람들이 내가 너의 인간 대 인간에서 죄를 용서할 때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는 그 죄가 자체가 말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잘못한 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라면은 그 죄악된 잘못된 행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그 죄악된 행위 자체가 다 말소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셔서 완전히 모든 죄값이 죄책이 다 만족되어졌고 율법과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한 이 죄책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대치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죄가 삼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죄의 삼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우리의 죄가 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고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계속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를 이 죄책을 다 말소시키시고 제거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면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의가 필요 없습니다.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의 근거라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구세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생각 마음이 구원을 받는데 이 걸림돌이 된다. 치유받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사람의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는 것이죠. 이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죄사함을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니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옛날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 여러분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욕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건 다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이 네가 이런 것을 하느냐. 참남하도다. 너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게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 과연 그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많은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4절에 보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생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을 보내느냐? 가장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이 백성들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여기 누가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을 사실 이 영어로 뭐 두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라이브라고 했는데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필사할 수 없어요. 이 서기관들만 이 필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NIV 영어 성경은 Teachers of the Law라고 그랬죠. 율법의 선생이다. 율법의 박식하고 율법의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당대 랍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죄라는 것은 악한 생각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생각,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주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은 아직 안 죽으셨지만 이제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가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원으로의 초대, 죄의 삶으로의 초대를 받는 것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고 겸손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구원의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초대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생각,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 생각이 문제예요.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냐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오늘날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이론, 나의 생각, 경험, 학문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이 이론이라는 것이 뭐 어떤 학자가 뭐 이론을 했으면 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을 냈으면 그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높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되면 인간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성경을 우습게 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그게 교만입니다. 이 높아진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야 된다는 거예요. 파야 된다. 그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을 자꾸만 대적하는 이 생각들이 오면 곤란합니다.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뭐라 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드시면 이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사로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 높아지는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로잡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냐면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생각들은 다 교만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옆에서 정말 주님을 잘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교만한 마음을 주고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또 잘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산타바라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마음을 바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마음의 관리,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마음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됩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주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기 있는 거, 아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 이 지금 서기관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대적하니까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게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적하는 거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결국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자기들이 신성 모독죄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신성 모독죄에 빠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이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들의 잘못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또한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시추에이션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자기들도 중풍병자와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죄삼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못지않게 자기들도 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죄에 빠져있는, 죄로 인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것, 예수님에 의해서 죄의 삼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나 자기들이랑 똑같은데 자기들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육체적 질병 말고는 영적 상태는 오히려 중풍병자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한데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 온다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의 삼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 자기 자신의 실체,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영적 실체,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들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참치유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참치유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죄의 삼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불신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한 이 잘못된 마음, 생각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이 생각들, 결국 죄의 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죄의 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어떠한 특정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 그 앞에서 죄의 삼을 선포받아야 될 자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이 악한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5절에 보십시오. 내 죄의 삼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왜 예수님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너 죄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죄삼을 받았다고? 거짓말.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 중풍병자 일으킬 거야? 그것도 불가능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생각해서 좀 쉬운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있으니까. 말로는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행동이 따르고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행동,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입증하려면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말로는 뭐 죄성을 받는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도, 죄성을 받는 일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도 말로는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죄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냐면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6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좀 더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불가능,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불가능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내가 누구다, 내가 신성을 가진, 죄의 삶을 가진,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러한 실질적인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입증시키면서 나는 이런 죄의 삶의 권세가 있는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 그러기 위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이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입증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시는 권능이 있는 줄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여러 가지 일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 병자 치유 이런 모든 것이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참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메시아 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 참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참 치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